고린도후서 45번 메시지 새 언약의 사역자들 14번째 7장 2절과 3절에서 바울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바울의 말은 고린도인들을 향한 그의 깊고 친밀한 관심을 보여줍니다. 이런 표현은 단지 윤리적이고 종교적이고 영적이거나 심지어 사랑스러운 어떤 것만이 아닙니다. 사랑의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을 느끼도록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을 향한 관심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믿는 이들을 향해 이러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에 대해 사랑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을 갖고 있는 여인만이 합당한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교육 수준은 낮을지라도 그녀에게 자녀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다면 그녀는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식과 능력이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선결 조건은 아닙니다.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한 유일한 선결 요건은 관심입니다. 이와 똑같은 원칙이 교회를 돌보는 데 있어서도 적용됩니다. 장로가 단지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모든 청년들과 약한 자들을 향한 깊은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관심은 우리의 수고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이와 같은 친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이 장에 관해서 연구하고 있을 때 바울의 느낌을 어떤 말을 사용하여 묘사할 수 있을지 고심했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여기에 있는 바울의 말이 단지 윤리적이며 도덕적이며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가 말하는 것은 친밀한 관심, 즉 믿는 이들을 향한 깊고 부드러우며 애정이 넘치는 관심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우리를 영접하라고 말하며 3절에서 그는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평상적인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그것은 하늘에서 나온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바울의 기대는 그의 마음에 고린도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가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믿는 이들은 바울의 마음 안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았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친밀한 관심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8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이는 비록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했던 것을 후회했다 할지라도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로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편지라는 말로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그의 첫 번째 서신을 언급합니다. 후회라는 그의 말은 그가 첫 번째 서신에서 믿는 이들을 꾸짖을 때 강하고 솔직했을 뿐 아니라 또한 그들에 대해 부드럽고 포근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8절의 너희로 근심하게 하니라는 말은 고린도에 있는 믿는 이들에게 보낸 사도의 첫 번째 서신이 그들에 대해서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포근하고 부드러운 말. 8절에서 바울은 비록 무엇 하였으나 라는 말을 세 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는 비록 너희를 근심하게 하였으나 비록 내가 그것을 후회하였으나 비록 잠시 동안만이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은 비록 무엇무엇 하였으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만일 비록 무엇무엇 하였으나라는 말을 빼버렸다면 이 구절에 있는 바울의 말은 아주 거세였을 것입니다. 비록 무엇무엇 하였으나라는 말을 더함으로 그의 말은 부드러움의 효과를 갖게 됩니다. 더욱이 이러한 어구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8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강하게 변호하고 자신을 위해 주장하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무엇무엇 하였으나라는 말을 세 번이나 더함으로써 그는 그가 자신을 변명하고 있다는 인상을 감소시킵니다. 결혼한 형제들은 아내들과 논쟁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바울에게서 배우기를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형제는 그가 그의 아내와 이야기할 때 비록 무엇무엇 하였으나라는 말을 틈틈이 사용하여 아내에 대한 그의 말을 부드럽게 함으로써 아내를 마음 상하게 하는 데서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비록 무엇무엇 하였으나라는 어구로서 바울은 그의 말에 달콤한 맛을 더합니다. 8절에서 바울이 사용하는 비록 무엇무엇 하였으나라는 말은 한 잔의 차에 꿀을 더하는 것에 비할 수 있습니다. 꿀이 없는 차의 맛이 너무 강한 것처럼 반복되어 사용되는 비록 무엇무엇 하였으나라는 말이 없었다면 바울의 말은 받아들이기에 너무 강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어구를 세 차례나 사용함으로 바울은 그의 말을 부드럽고 달콤하게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서신을 쓰고 있었을 때 모든 사실들과 논거는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인들은 어떠한 것에 관한 어떤 정당한 논거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정당한 논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인들이 받아들이기에 매우 어려웠을 어떤 것을 쉽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는 지혜롭고 부드러웠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친밀한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부드럽게 될 것입니다. 노골적이고 눈치 없는 사람은 친밀한 관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만일 어떤 남편이 그의 아내에게 합당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는 매우 엄격하고 아내에 대해 요구하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친밀한 관심이 있다면 그는 부드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드럽게 되는 순간 우리의 말하는 방법은 포근하고 달콤하게 될 것입니다. 8절에서 확실히 부드러운 요소가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했던 것을 후회했다 할지라도 후회하지 아니함은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포근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첫 번째 서신을 너희에게 쓸 때 나는 잘못된 것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틀림없이 이런 식으로 말했다면 불쾌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어조로 자신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무엇무엇 하였을지라도 라는 말을 더함으로 그의 말을 포근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바울은 믿는 이들을 향한 그의 부드러운 느낌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바울의 말하는 방식이 포근하고 달콤하다는 사실에 인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무엇을 말하든 그는 아무런 걸림이 원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8절에서 바울이 사용하는 표현의 방식은 다른 이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어렵고 입맛쓰게 하는 대신에 그것은 포근하고 달콤합니다. 고린도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조급한 어조로 말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조급하게 말할 때 우리는 성질을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매가 남편이 한 어떤 일에 대해 남편에게 불평할 때 그는 성급하게 대꾸하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내가 잘못했다는 증거를 대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질을 자극시킵니다. 형제는 그의 아내와의 상황이 잠잠해지도록 하기 위해 말할 때 성급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는 포근하고 즐거운 어조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7장에서 바울은 이런 방식으로 고린도인들에게 글을 썼습니다. 2장에서 우리는 신학이나 윤리나 종교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것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적절한 체험이 없이는 고린도후서 7장에 계시된 것을 묘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2장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단지 연구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비록 제한된 나의 체험이긴 하지만 체험을 통해서입니다. 체험으로부터 나는 여기에서 바울이 말한 것이 신학이나 교리나 윤리나 도덕이나 종교나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고린도인들을 향한 깊고 부드럽고 친밀한 관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매우 정감이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은 부드럽고 친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의 표현은 능력이 있으며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믿는 이들을 깊이 만질 수 있었습니다. 잠언 25장 15절은 부드러운 혀는 뼈를 부수느니라고 말합니다. 비록 단단한 뼈일지라도 겸손하고 부드러운 말에는 부수어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에게 진리를 말하며 사실들을 제시할 때 바울은 고린도인들을 정죄하는 것을 피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그의 부드러운 관심은 그로하여금 포근하고 달콤한 말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에게서 배우기 바랍니다. 9절에서 바울은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회개는 그의 첫 번째 서신을 쓸 때 사도가 추구했던 결과였습니다. 사도의 첫 번째 서신은 그들을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되돌려졌고 그분과 화해되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9절에서 바울은 사소한 요점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여전히 그는 신중하게 그의 표현을 더해 나갑니다. 이것 또한 그의 부드러움과 그의 친밀한 관심을 보여줍니다. 이 9절에서 우리는 바울의 영이 포근하고 그의 전 존재가 달콤함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봅니다. 당신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의아해 할지 모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에 의해 우리는 그가 포근한 영과 달콤한 속사람을 가진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는 정치적이거나 심지어 정중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드럽고 친절하고 달콤하게 되는 것은 정중한 것과 다릅니다. 매우 정중한 사람이 전혀 포근하거나 달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정중함은 매우 아름답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어떤 사람이 정중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는 딱딱하고 오만하며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바울은 정중하지도 정치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것은 더욱 나쁩니다. 그는 부드럽고 포근하며 달콤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 1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에 구원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더욱 생명에 이르게 하며 사망과 대조됩니다. 이로써 사도는 고린도에 믿는 이들에게 보낸 그의 첫 번째 서신의 열매를 봅니다. 11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더욱더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더욱더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더욱더 분하게 하며 얼마나 더욱더 두렵게 하며 얼마나 더욱더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더욱더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은 고린도인들 안에서 간절함을 만들고 산출했습니다. 간절함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또한 부지런함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 앞에서의 상태를 위한 사도의 사랑스러운 관심으로 인하여 사도에 대해 회개한 고린도에 믿는 이들을 간절히 돌보는 것을 가리킵니다. 전에 그들은 사도의 관심에 대해 무관심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회개하여 그것을 주의하며 간절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에 열거된 것처럼 고린도에 믿는 이들의 회개의 근심에 의해 산출된 일곱 가지 결과는 그들에게 보낸 사도의 첫 번째 서신으로부터 나온 풍성한 수확입니다. 일곱 가지 중요한 단어들. 11절은 일곱 가지 중요한 단어를 담고 있습니다. 즉, 간절함, 변명함, 분함, 두려움, 사모함, 열심, 벌함 등입니다. 더욱더라는 말이 이 구절에서 여섯 번 사용됩니다. 헬라어 원문은 무엇무엇뿐 아니라 또한이라는 의미의 무엇무엇만이 아니라를 의미합니다. 이 구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간절함은 짝이 없는 반면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회개의 근심의 여섯 가지 결과는 세 짝을 이룹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의 믿는 이들의 부끄럽게 느끼는 것과 관계되며 두 번째는 사도와 관계되며 세 번째는 범죄죄에 관련됩니다. 웨스트의 번역판에도 역시 그렇다, 무엇무엇 사실상이라는 표현을 다음과 같이 세 번이나 사용하여 이것을 가리킵니다. 그렇다, 너희 자신에 대한 구두 변명은 사실상 분함이요. 그렇다, 두려움은 사실상 사모함이요. 그렇다, 열심은 사실상 징계적인 처벌로부터 나온 벌이라. 11절에 있는 간절함이란 말은 간절한 돌봄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여러분들은 우리 사도들, 특히 나를 돌보지 않았다. 그러나 첫 번째 서신에서 나는 여러분을 책망했으며, 그러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었다. 그러한 후에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일으켰다. 이것이 너희로 우리를 간절히 돌보게 했다. 이제 우리에 관한 너희의 간절함은 회복되었다. 내가 처음으로 너희를 보기 위해 갔을 때 너희는 나를 간절히 돌보았었다. 그러나 어떤 거짓 교사들이 너희를 빗나가게 하고 너희를 잘못 인도하여 너희로 하여금 우리를 향한 간절한 돌봄을 버리게 했다. 이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살출하는 근심으로 인하여 너희는 다시 나를 간절히 관심한다. 사실상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그들의 부족함을 지적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부드럽고 포근하며 달콤한 방법으로 행했습니다. 사실을 제시하는 그의 방식은 매우 부드러웠습니다. 만일 내가 이 글을 읽는 고린도 믿는 이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빗나가고 잘못 인도되어 나를 구원받게 한 바로 그 사람, 즉 사도에 대한 간절한 관심을 잃어버린 것으로 인해 크게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11절에서 변명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또한 변호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믿는 이들의 자기 변호, 즉 디도를 통해 바울에게 자신들의 깨끗함과 범죄에 대해 그들이 결백하다는 것을 선포함을 가리킵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체험한 후에 고린도에 믿는 이들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며 자신을 겸손히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아주 극심한 악행이 그들 가운데 존재했지만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근친상간과 같은 엄중한 죄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교만했었습니다. 결국 온 교회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믿는 이들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되었으며 그들 자신을 변명하기 원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그 상황을 분명히 하기 위해 열심이었습니다. 11절에서 바울은 또한 고린도인들의 분함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변명하려고 노력했을 때 고린도인들은 분했습니다. 그들은 범죄와 범죄를 일으킨 사람으로 인해 분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상황이 죄악이 가득한 것을 알고 그에 대해 회개하고 그에 대해 자신들을 변명하기 원했으며 그로 인해 그들은 분해했습니다. 그들의 분노의 느낌은 그들의 변명과 그들 자신에 대한 변화와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인들은 두려움과 사모함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사도가 매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 하여 사도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들은 그를 사모했습니다. 회개한 믿는 이들은 사도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그를 사모했습니다. 진실로 그들은 그를 다시 보기 원했습니다. 11절에서 바울은 또한 열심과 벌함을 말합니다. 열심은 범죄자에게 공의의 처벌을 하는 것이며 벌함은 공의로부터 나온 책벌로 모든 당사자들에게 징계적인 처분으로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고린도의 상황에 관한 바울의 말이 부드러움과 포근함과 달콤함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인들은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쓸 때 거칠지 않았습니다. 8절은 부드러운 요소로 가득하며 11절은 지혜로 가득합니다. 11절은 바울의 뛰어난 문체를 보여줍니다. 바울이 사용한 헬라어 표현은 어떤 언어로도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더욱더라는 말이나 흠정력에서 뿐만 아니라라는 말로 표현된 특별한 말을 볼 때 그러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이 헬라어는 뿐만 아니라 또한을 의미합니다. 11절에서 우리는 고린도의 상황에 대한 놀라운 제시를 봅니다. 일곱 단어들, 간절함, 변명함, 분함, 두려움, 사모함, 열심, 벌함을 사용하여 바울은 고린도에 믿는 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실제적인 상황을 알게 합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는 그 상황을 환기시키며 그에 관한 완전한 그림을 제시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의 부드러운 지혜를 봅니다. 거칠거나 거센 것이 없는 대신 섬세함과 부드러움과 포근함과 달콤함이 있습니다. 바울의 말은 친밀한 관심으로 가득합니다. 고린도인들에게 걸림이 되는 대신 그는 그들을 수선하고 그들의 상처를 치료합니다. 이것이 사역하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교리를 가르치는 것만을 배우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물론 바울은 뛰어난 복음 전파자요 위대한 성경학자였습니다. 분명 그는 성경의 모든 교리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는 복음 전파에 관한 그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그의 교리적인 지식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지혜 안에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향한 그의 부드러움과 친밀한 관심을 드러냅니다. 고린도 믿는 이들에게 나타난 사도들의 간절함. 12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오.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오.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그가 고린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은 불의를 행한 자, 즉 근친상관을 범한 형제를 위한 것도 아니고 불의를 당한 자, 즉 그 형제의 아버지를 위한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편지를 썼습니까? 그는 사도들을 대표하여 간절함을 그들에게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에 믿는 이들은 사도를 사랑했으며 그들을 향해 간절함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그들로 돌아서 버리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첫 번째 서신을 써서 그들을 돌아오게 함으로써 사도들을 향한 그들의 사랑과 간절한 관심을 사도들에게 나타내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라는 것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는 사도들을 향한 그의 간절함이 사도들에게 나타나게 하려는 목적을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그의 서신에서 바울이 보여주는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고린도에 믿는 이들이여, 너희에게는 우리를 향한 간절함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묻혀버렸고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우리를 향한 너희의 간절한 관심이 나타나게 하려고 너희에게 첫 번째 서신을 썼다. 위로받고 넘치게 기뻐함. 13절은 계속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안에서 디도의 기쁨이에 우리가 더욱 넘치게 기뻐함은 그의 영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신선해졌음이니라고 말합니다. 다비는 여기에 있는 헬라어 관용구를 영어로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디도의 기쁨에 더욱 넘치게 기뻐했다고 말한 것은 그가 그의 사역하는 생활에 있어서 매우 인간적이고 감정적이었음을 가르칩니다. 2장 12절부터 7장 16절까지 괴속되는 사도들의 새 언약의 사역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인 그들 자신에 관해 서술한 이 주요 부분은 고린도에 믿는 이들을 향한 사도의 사랑스러운 관심으로 인해 그가 디도 만나기를 갈망하는 것을 시작하여 그들에 관한 적극적인 소식을 갖고 돌아온 디도에 의해 사도가 위로받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13절에서 바울은 디도의 영이 모든 고린도인들에 의해 신선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비록 사도들이 인간적이고 감정적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사역하는 생활 가운데서 그들의 영 안에 머물렀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14절에서 바울은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디도에게 고린도인들에 관해 자랑했던 것이 분명함을 가리킵니다. 이제 바울은 디도 앞에서 한 그의 자랑이 참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15절은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풍부해졌으니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심정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창자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6장 12절에서 속 부분들로 번역된 것과 같은 말입니다. 16절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에 관하여 범사에 매우 담대한 고로 기뻐하노라 나는 말로 결론짓습니다. 너희에 관하여 매우 담대함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또한 너희 안에서 확신이 있는 것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고린도에 믿는 이들에 의해 위로를 받았으며 이제는 그들 안에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깊고 친밀한 그들에 대한 바울의 관심입니까?